성경을 읽는 실행, 시간의 안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 읽는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침 부흥 외에 성경 읽기를 말합니다. 체험을 통해 볼 때 시간을 많이 사용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정해두면 오래 지속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정한 표준은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정도면 좋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날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것까지는 없지만 1시간 이하여서는 안 됩니다. 때로 시간이 많으면 3시간 정도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스스로 생각해보고 설정해야 하며 설정한 후에는 몇 년은 실행해야지 2, 3개월 하다가 다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구속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의 설정이 있어야 하며 결코 되는 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천재식의 자유분방한 성경 읽기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너무 제멋대로입니다. 잘 읽혀지는 날은 몇 시간을 읽고 그렇지 않은 날은 한 시간도 읽지 않는다면 이것은 인내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것은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우리는 세세하게 고려하고 많이 기도한 후 설정해야 하며 설정한 후에는 힘을 다해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날마다 한 시간씩 읽는다면 이 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안배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한 시간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몇 가지 방법으로 읽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읽는 방법은 나무를 심는 것과 같아서 8, 9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결실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 읽는 방법은 채소나 박을 심는 것 같은 그러한 성경 읽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2, 3개월이면 수확이 있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위로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한 가지 일만 한다면 쉽게 피곤해지고 어떠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게 되므로 가장 좋은 것은 날마다 정해진 시간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 약간 무거운 것을 읽음. 가령 첫 번째 부분의 시간을 20분으로 한다 합시다. 이 20분 동안에는 성경에서 비교적 무거운 부분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여러 해가 지나야 비로소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언과 예표와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것들은 모두 여러 해 동안 읽어야만이 열매를 얻게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가운데 산상수훈이나 감람산상의 예언, 13장의 비유,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 및 네 시대의 교훈 등은 모두가 단번에 성과를 볼 수 없고 많은 세월이 걸려야만이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최소한 창세기, 다니엘서를 읽어야 하며 그리고는 출애굽기, 레위기, 여호수아서를 읽어야 합니다. 만약 더 읽는다면 예언서를 읽고 더해서 스가랴서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 신약의 경우에는 먼저는 마태복음을 읽고 그 다음은 로마서를 읽으며 더 나아가서 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혹은 다시 히브리서를 읽습니다. 이렇게 다 읽은 후에는 요한복음을 읽을 수 있으며 다시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약에 대해서는 기초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번에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몇십 번 읽어야만이 비로소 무언가를 조금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성경 읽는 방법을 우리는 첫 번째 부분의 시간에 놓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이 가장 분명하기 때문에 비교적 무거운 부분을 읽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원칙이며 어떻게 응용하는가는 여전히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20분 동안 성경을 읽다 보면 30분까지 연장하고 싶은 유혹이 임할 수 있는데 그때 이러한 유혹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20분간 읽겠다고 정했다면 20분간만 읽어야 합니다. 이럴 때 장래에 20분을 10분으로 줄이려는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하였다면 자신을 감독하여 10년을 이렇게 해야 하며 열흘 만에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부주의하고 임의로 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 가벼운 것을 읽음. 두 번째 부분의 20분간은 용어를 공부하는 것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최소한 200에서 300개의 단어는 특별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피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400여 차례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피라는 단어가 언급된 곳을 모두 찾아서 읽어보고 중요한 성경 구절을 기록하며 의미가 같은 부분을 연결하다 보면 돈을 주고 구입한 성경 관주보다 더욱 의미 있는 자기 스스로 성경 관주 한 권을 편집하게 됩니다. 만약 외울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장래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많은 계시를 주시면 우리는 즉시 성경 전체의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를 어떤 형제는 열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20분을 들여서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20분간 단어를 연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에 한 단어에 대하여 다 연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어떤 단어는 최소한 2개월을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반드시 시간을 들여야지 대충대충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읽어낸 성경이 성령의 검이 아니고 쓸모없는 갈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다면 그가 전하는 말도 또한 그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대충 읽는다면 그가 전하는 말도 또한 그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대충 읽는다면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피를 받아들이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였는데 우리가 만약 피라는 이 단어를 자세히 연구해 보았다면 이러한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 속에 있는 생명은 혼의 생명이지 새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 때 우리는 곧 그렇다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틀리게 되면 우리도 따라서 함께 틀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 있는 기본적인 진리를 알려면 결코 단번에 알 수 없으므로 우리는 한 단어 한 단어를 모두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전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 형제 자매들은 용어를 연구해보는 이러한 일을 성실히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1년에 몇십 개의 단어를 연구해 나간다면 10년 후면 거의 신약과 구약에 있는 중요한 용어를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 수집. 세 번째 부분에서는 10분간 수집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 또한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수집합니까? 성경에 사용된 금속, 금, 은, 동, 철 등 모두 그들 나름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 안에서 말하는 보석 또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작은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놋뱀은 왜 놋, 동으로 된 것입니까? 계시록 1장 15절에서는 왜 주의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동과 같다고 말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그 큰 우상의 머리는 왜 금입니까? 왜 성전 안에 있는 것은 정금입니까? 왜 언약궤는 은으로 덮여 있지 않고 금으로 덮여 있습니까? 회막의 받침은 왜 은으로 되어 있습니까? 스가랴 5장에는 나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읽어보아야만이 비로소 성경을 해석하는 방면에서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시작에서 우리는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기록하였다가 다음 날 첫 번째 부분의 시간에 묵상하며 정독을 한다거나 두 번째 부분의 시간에 읽어볼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세 번째 부분의 10분은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의 성경 읽기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성령에 대해 열 번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 세 번째 부분의 시간을 이 열 곳의 성경 구절을 찾아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성령의 인치심을 말하는데 우리는 신약에서 인치심을 말하는 성경 구절을 모두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1장 17절은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혜와 계시에 관계되는 성경 구절을 모두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잘 수집해 두었다가 그것을 첫 번째 부분의 20분 사이에 읽는다거나 두 번째 부분의 20분 사이에 읽어 봅시다. 만약 이러한 자료가 준비되지 않으면 성경을 정확하게 읽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부분, 성경을 씀. 네 번째 부분에는 10분간 성경을 쓰는 작업을 해보기로 합시다. 성경을 쓰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하여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이러한 훈련을 할 때 곧 말씀 한 단어 한 글자가 의미 있고 흥미롭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건 역시 충분히 세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어떤 성경 구절은 며칠 동안을 써도 다 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을 사용하여 성령의 생각을 만져야 하며 자신을 열어서 자신으로 하여금 인상을 받게 함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향은 성경을 쓴 사람의 생각의 방향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은 여전히 성경을 쓴 사람의 말이어야 하지만 우리가 약간 이해한 뜻을 첨가하면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쓸 때는 한 단락 한 단락을 써야 합니다. 매번 한 절을 쓰는 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며 한 장을 다 쓰는 것은 너무 깁니다. 마땅히 한 단락 안에 있는 몇 구절의 성경 구절을 함께 모아서 한 단위가 되게 해야 합니다. 먼저는 단락 전체를 읽어보고 그런 후에 한 절 한 절을 써내려가야 합니다. 성경을 쓰는 것은 번역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너무 간단하거나 철저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쓸 때는 너무 복잡하게 쓰지 말아야 하는데 너무 복잡하면 성경 해석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쓰는 것은 조금은 번역 같기도 하고 또한 성경을 해석하는 것 같기도 한 것으로 대개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번역하는 것의 중간쯤을 말합니다. 성경을 쓰는 것은 성경을 쓴 사람의 어조로 쓰는 것입니다. 번역은 다만 원문의 뜻을 근거하여 써내는 것이나 성경을 쓰는 것은 앞에 두 가지 것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조는 성경을 쓴 사람의 어조이지만 어떤 곳에서는 우리 자신의 해석도 첨가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다만 우리가 써놓은 말씀을 읽으면 곧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에서 종이라는 단어 대신 노예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주의 종으로서 마치 자유가 없는 노예와 같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당신이 종이라는 이 단어를 해석하는가의 여부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한 종류의 방법이 되고 당신이 해석하려 하지 않는 것도 한 종류의 방법이 됩니다. 당신이 해석하려 한다면 나 바울은 원래 죄에 팔린 사람이지만 주 예수의 피가 나를 사서 돌아오게 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종이 되었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때 사람들은 주님의 권리와 우리의 헌신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에게 팔린 사람이지만 오늘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으므로 즐거움으로 기꺼이 그분을 섬기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분의 구속과 나의 선택으로 인해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당신이 종이 된 원인을 분명히 한다면 바울의 말을 분명하게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으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바울이 사도가 되기 위해 부르심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원문을 따라 볼 때 부르심받은 사도로 번역해야 하며 부르심받은 사도이다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받아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르심받은 사도입니다. 7절에 이르러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여기에 있는 성도로. 이 로 또한 어려움이 되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성도가 되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전히 성도가 아닙니다. 사실 원문을 따라 볼 때 부르심받은 성도라고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즉, 부르심받은 성도이지 부르심받아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그가 어떠한 사도이며 어떠한 성도인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것이지 행위를 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써보는 것은 한 단어 한 구절 중에서 성경 가운데 있는 많은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6절 말씀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다른 많은 방법으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달리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다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옛사람이 어떻게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가의 문제를 주의한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으므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1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여길지어다 를 근거하여 쓴 것입니다. 근거는 그분 안에서이므로 그분과 함께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가 없다면 그분과 함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습니다. 성경을 쓰는 작업은 어떤 구절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쓰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각 구절에는 모두 중요한 용어가 있으므로 이러한 용어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원문보다는 평이하고 주석보다는 간단한 것을 선택하여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빛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번 쓸 때마다 왜 이러한 구절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없게 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성경 안에 중요한 용어를 먼저 해석한 후라야 성경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못 박힘이라는 용어를 헬라어에서 찾아본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을 가리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와 그리스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지나간 사실이므로 우리는 다시 못 박힐 필요가 없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분의 못 박힌 것으로 그분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체험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또 다른 단독적인 못 박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이미 못 박혔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는 이미 하나의 사실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한 구절의 성경도 여러 방법으로 쓸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쓰는 법이 있는데 이것은 각자 이해하지 못한 것이 얼마인지 혹은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부분을 얼마나 생각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어떤 방법으로 쓰든지 간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읽자마자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절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할 수 없어서라는 말은 너희가 주님을 믿은 지 이렇게 여러 해가 되었으니 마땅히 영적인 것이 무엇이며 성령의 다스림 아래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많은 일에 있어서 육체의 영향을 받고 육체를 따라 행하며 영적인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부득이 너희를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 여길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란 말을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바울에게 이러한 생각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시간을 너무나 많이 끌고 있다. 처음 믿었을 때는 육체의 영향을 받는 것을 그래도 용서할 수 있지만 너희는 주님을 믿은 지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육체의 능력 아래 복종하여 오늘날에도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지 못하였으니 나는 저주로 너희를 먹여야겠다. 결국 당신이 이해한 것을 첨가하여 당신이 읽을 때 충분히 분명하게 느껴지도록 써야 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10분을 들여서 고린도 전 후서를 다 써보면 바울이 쓴 이 서신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한 시간의 분류는 어떤 사람들의 경험과 제공한 사례를 근거한 것입니다. 각자가 실제로 응용할 때는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부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안배할 수 있습니다. 기록함.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한편으로는 읽지만 한편으로는 노트 필기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기록하며 읽어야 합니다. 작은 노트가 있고 또한 큰 노트가 있어야 합니다. 호주머니에는 항상 작은 노트를 가지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나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는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의문이 있을 때에도 또한 언제든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작은 노트 이외에 또한 종합 노트, 즉 큰 기록 노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나는 것과 찾아낸 자료를 체계적으로 종합 노트에 적어서 종류별로 분명하게 분류해 두어야만이 비로소 장래의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자세히 나누지 말고 단락을 크게 나눠보십시오. 만약 신학적인 방법으로 분류한다면 아버지, 아들, 성령, 교회와 장래 오는 세계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좀 더 자세히 나눌 수도 있지만 처음 읽는 사람은 다만 다섯 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교회에 대한 예표는 교회에 관계되는 것과 함께 분류해 둘 수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에서 거룩하게 됨까지의 모든 진리도 교회 부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섯 권의 노트를 준비해서 한 종류에 한 권씩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자료가 많아지면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록할 때는 세심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를 읽을 때 5장 14절, 17절, 21절에 다섯 번 왕이란 용어와 9절, 10절, 15절, 17절에서 네 차례 더욱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이러한 것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나를 인하여라고 말하고 13절에서는 내 이름을 인하여라고 말하고 20절에서는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세 곳에서는 왜 이렇게 말하였습니까? 마태복음 24, 25장에서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주님께 몇 가지를 물었습니까? 주님은 몇 구절의 성경 말씀으로 그들의 질문에 답하셨습니까? 제자들의 지식은 적고 그들의 질문은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은 많지 않고 오히려 주 예수님은 많은 말씀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어떤 구절에서 어떤 구절까지가 질문에 답하는 말씀인지, 어떤 구절에서 어떤 구절까지가 주 예수님이 첨가하신 말씀인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감람산에서의 예언을 분명하고 완전하게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6장 5절, 8절, 11절에서 내가 말한다 라고 세 번이나 언급합니다. 첫 번째에 내가 말하되는 죄를 자백하는 말이고, 두 번째에 내가 가로되는 헌신의 말이고, 세 번째 내가 가로되는 교통의 말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예들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우리들에게 매우 유용하며 다른 형제자매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읽을 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시간을 들인 사람으로 공교롭게 이룬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도구. 성경을 읽는 것은 작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구가 필요합니다. 성경. 우리에게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큰 글씨로 된 두 권의 성경책과 밖에 나갈 때나 집회를 위해서 작은 글씨의 성경책 한 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읽기용으로 두 권을 구입할 수 없다면 최소한 한 권은 있어야 합니다. 글씨는 너무 작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글씨가 작으면 안에 있는 뜻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 5호 정도라야 하며 4호나 3호 정도의 크기라면 가장 좋습니다. 2호 글씨 크기는 너무 커서 나이 드신 분에게 적당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두 권을 준비해서 한 권에는 그 위에 글을 쓰거나 기호를 남길 수 있으며 다른 한 권에는 아무 글씨나 기호도 없게 합니다. 글씨를 써놓거나 선을 긋지 않은 성경이 있으면 읽을 때 이전에 읽은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매번 읽을 때마다 처음 읽는 것처럼 읽게 됩니다. 또 한 권은 글씨를 쓰거나 기호를 남기는 데 사용하되 어떤 곳에는 몇 자를 적고 어떤 곳에는 선을 긋고 어떤 곳에는 동그라미를 그려서 똑같은 것들을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가며 자세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글씨를 쓰거나 기호를 그리지 않은 성경을 이용하고 성경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읽어내려고 할 때는 글씨를 쓰고 기호를 남긴 성경책을 이용합니다. 표준어 화합본은 중국에서 가장 좋은 번역본이며 세계에서도 가장 좋은 번역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삼은 헬라어 사본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번역본의 번역은 상당히 정확하며 영문 흠정역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영문의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았지만 표준어 화합본은 아주 분명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다른 번역본을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문헌문 화합본으로 많은 곳에 단음으로 된 단어의 번역이 표준어 화합본의 번역보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백화문은 용어를 만들기 쉽지 않지만 문헌문은 용어를 만들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백화문은 주 예수님의 살다를 번역하여 부활이라 하고 주 예수님의 일어나심 또한 부활이라 합니다. 그러나 문헌문에서는 다시 일어남과 부활이 다릅니다. 어떤 곳에서는 백화문이 문헌문보다 융통성이 없으나 많은 곳에서 백화문이 문헌문보다 낫습니다. 또한 사용할 수 있는 책이 있는데 요셉 쇠레세부스키의 번역본입니다. 요셉 쇠레세부스키는 유대인으로 그가 주님을 믿은 후 중국인을 위하여 성경을 번역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중국어를 배워서 후에 스스로 한 권을 번역하였습니다. 만약 비교해보고 싶다면 신구 출판사에서 번역한 신약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독 복음서원에서는 이미 마태복음을 직역해서 출간했는데 그것도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믿을만한 것은 표준어와 문헌문 두 종류의 화합본입니다. 만약 영어를 읽을 수 있다면 다비역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구사전. 성경 이외에도 성경 구절을 순서대로 모아놓은 성구사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국어 성구사전 중에는 광역서점에서 판매하는 방태서의 성경 성구사전이 비교적 괜찮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장래에 신약성경 원문 성구사전이 출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구약의 부분도 편집해 출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용어 사전. 이외에도 가장 좋다면 여전히 성경 용어 사전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림과 둠밈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섯 명의 마리아의 역사는 어떠한가를 성경 용어 사전을 찾아본다면 곧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집자의 신앙이 순전하고 바른지 주의해야 합니다. 찾아볼 만한 것은 어빙의 성경 백과 전서입니다. 이것 또한 성경 용어 사전이라 할 수 있지만 애석하게도 중국어는 이미 절판되었으므로 혹시 도서관이나 헌책방에 가면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 단락을 구분하는 책. 또한 비교적 단락이 잘 구분되어 있는 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 1년 1독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락 구분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의 단락 구분에 따라 성경을 읽습니다. 만약 이러한 참고서를 구입할 수 있다면 성경을 읽을 때 아주 편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없어서는 안 될 도구입니다.